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던 바로 그날입니다. 오늘 그러니까 새벽 일찍 예수님께서 체포되셨고, 그리고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끌려가셔서 신문을 당하시고, 거기서 우리 시로 말하면 국회, 산헤드린 공회가 열리고 거기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유대인들은 로마의 식민지 지하에 있기 때문에 사형 집행을 할수 있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총독인 본디오 빌라도의 집에 새벽에 찾아갑니다. 새벽에 찾아가서 빌라도를 깨워서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고 사형 집행해 주기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늘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고 오후 3시에, 6시간 동안 달리셨다가 오후 3시에 운명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른 날과 다르게 특별하게 몸과 마음을 삼가면서 우리가 지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오늘은 이제 오락 같은 거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죠? 여러분 부모님 돌아가신 날 일부러 여행 가지 않잖아요. 부모님 돌아가신 날 노래방 가겠습니까? 그러지 않죠. 예, 그런 것처럼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에게 제일 소중한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인데, 이날만큼은 우리의 즐거움, 우리 자신의 재미와 즐거움 유익을 위해 살지 않도록 하는 것이 믿는 자의 마땅한 태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는 가급적이면 핸드폰도 사용하지 않고, 오늘은 TV도 다 끄셔야 돼요. TV 다 끄시고 오늘은 다 모든 즐거운 일은 절제하는 것이 믿는 자의 마땅한 태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무슨 큰 슬픔이 있나 그럴 때또 복음을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어제 며칠 전에 수요일인가요? 제가 여기는 안 달려있네. 옷을 갈아입고 와서 안 달렸어. 예, 수요일 날 아침에 7시에 무학교회에서 목사님들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보라색 리본을 달고 가니까 무학교 김창근 목사님하고 왕십리 교회 양희수 목사님이, 아니 최 목사님 무슨 일이 있냐고, 왜그 리본 달고 있냐 그러길래, 제가 예, 제 가까운 분이 돌아가셔서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뭐 부모님 돌아가셨냐고, 같이 가봐야 되겠다고, 조의금 내야 되겠네요 그러길래, 예 그러셔도 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가까운 분이 누구냐고 그러시길래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고 다 웃고 말았어요. 예, 오늘 그렇게 경건하게 보내셔야 돼요. 믿음, 우리에게 제일 귀한 분이, 우리에게 제일 소중한 분이 나 때문에 돌아가신 날이지 않습니까? 나 때문에 돌아가신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루는 그런 주님의 죽음을 묵상하고, 주님이 나 때문에 돌아가셨구나, 나 때문에 죽으셨구나, 오늘 하루 나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 내가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 내가 정말 삼가고 조심하고 경건하게 보내야 되겠다. 그게 믿는 자의 마땅한 태도입니다. 그렇게 보내시고, 때로는 또 금식도 하시고 하셔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고 동참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1절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1절이 아니고 1절, 15장 1절이죠? 네, 15장 1절 시작.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자, 이 공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로 구성된 공회, 이 공회는 뭐냐면 산헤드린 공회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국회입니다. 국회, 약 7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공회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당시 로마의 식민지 지하에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일제시대처럼 로마의 식민지 지하에 있었는데, 자신들의 종교적인 문제라든가 또 간단한 이 사법적인 문제는 자체적으로 해결했는데, 그 자체적으로 종교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치리기관이 바로 산헤드린 공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로는 국회와 비슷한 것이죠. 이 국회는 이제 누구로 구성되었냐면 제사장들, 서기관, 바리새인 구성되어 있는데,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일제 시대에 권력을 가진 사람 있었다면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예, 친일파요, 친일파. 그렇죠? 일제 시대에 권력을 가진 사람은 다 친일파죠. 일본에 잘 보인 사람, 일본의 앞잡이,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들이 그 권력을 가졌겠죠.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산헤드린 공회, 정치 권력을 가진 공회원, 국회의원들 누구냐? 다 친로마 사람들이에요. 로마 정부에게 잘 보인 사람, 로마 총독에게 잘 보인 사람, 그리고 뇌물 갖다 바친 사람,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독립을 원할까요? 원하지 않을까요? 예, 친일파가 우리나라 독립을 원했어요? 안 원했어요? 안 원했어요. 똑같은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친로마 사람들은요, 로마의 권력한테 잘 보여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고 그걸 이용해서 권력과 재산을 누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이스라엘의 독립 해방을 절대로 원하지 않았어요. 로마 권력을 이용해서 민족의 피를 빨아먹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에게 관심이 제사장이었지만은 성경을 연구하는 서기관이었고 백성들을 대표하는 장로였지만은 민족의 피를 빨아먹고 또 독립을 원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눈에 거슬리는 겁니다. 왜요? 자꾸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고 또 거짓된 종교, 가짜 종교를 진짜 종교로 돌이키게 하려고 하니까 또 백성들이 다 이 예수님을 따르고 좋아하니까 예수님을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나 하나님의 그리스도라 믿으니까 저걸 없애야 되겠다. 저것 때문에 우리가 큰일 나겠다 싶어서 산헤드린 공회가 먼저 예수님을 이유불문하고 죽이기로 결정했어요. 이유불문하고 죽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폭동을 일으킬까 봐 겁이 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고 눈문자를 보게 하고 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기 때문에 유월절을 맞아서 전 세계에서 몰려온 100만 명, 200만 명의 사람들이 몰려있다가 예수님을 너무 환호하고 좋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 볼 때 예수님을 잡아 죽이게 되면 폭동이 일어날까 봐 유월절 절기가 끝난 다음에 한 8일 정도 지난 다음에 절기 때 모여온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간 뒤에 예수님을 죽이게 되겠다. 그렇게 미리 결정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화요일이나 수요일쯤 가롯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이 가롯 유다가 찾아와가지고 사람들 몰래, 백성들 몰래 예수를 잡아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내가 그거 가르쳐 주겠다는 겁니다. 낮에는 사람들이 많지만은 밤에는 사람들이 없다고, 사람들이 없을 때 예수가 가는 곳을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사람들한테 방해받지 않고 폭동이 일어나지 않고 예수를 죽일 수 있는 방법을 내가 가르쳐 주겠다. 그래서 돈을 받아요. 돈을 받고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오시면 밤마다 기도하는 곳이 있는 겁니다. 감람산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곳에. 그것을 이제 가르자가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군인들을 데리고 가서 자기가 입 맞추고 자기가 인사하는 사람이 예수다. 그래서 캄캄한 어두운 가운데서도 군인들은 누가 예수인지 알고 가롯 유다의 신호를 보고 예수님을 체포하게 됩니다. 체포하고 이제 예수님을 끌고 가지요. 끌고 가는데 어디로 갔냐 하면 그 당시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집으로 데려갑니다. 왜요? 대제사장의 집이 보통 이런 집이 아니고 궁전이에요. 궁전. 예. 제사장님 큰 궁전. 이 궁전에서 국회가 열리는 겁니다. 국회. 즉 산헤드린 공회가 열리는 거예요. 이미 다 짜놓았어요. 오늘 밤에 이제 가룟 유다를 따라가서 예수를 잡아올 테니까 예수를 잡아오면 우리가 바로 사형 선고 내립시다. 그래서 원래는 국회가 산헤드린 공회가 낮에만 열리게 되어 있어요. 낮에만. 그런데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밤에 새벽에 금요일 새벽에 아니 목요일 밤에 이미 가야바의 집에 다 모여 있는 겁니다. 모여 대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오자마자 바로 그 자리에서 신문을 해요. 신문에서 네가 메시아라면서 네가 그리스도라면서 넌 죽음 마땅하다. 그래서 그 가야바의 집에서 예수님에 대한 사형 선고가 내려집니다. 죄목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 그리스도라고 한다. 즉 신성 모독죄입니다. 예수님을 신성모독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한다고 해서 신성모독죄를 걸어서 사형 선고를 하게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맞잖아요. 맞죠? 아닌가요? 혹시 의심하는 분 있습니까? 예수님이 메시아 맞습니까? 예, 예수님이 메시아 맞는데 예수님을 스스로 메시아라 그런다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런다고 사형 선고를 해요. 신성모독죄로 사형 선고를 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산헤드린 공회가 불법으로 새벽에 열려서 예수님의 사형 선고를 했지만은 사형 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왜요? 로마의 식민지이기 때문에. 로마 총독이 허락해야만 로마 총독이 병사들이 로마 군인들이 사형 집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형 선고를 내렸는데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새벽에 오늘 금요일 새벽에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공회원들이 수십 명, 70명 넘는 공회원들이 예수님을 끌고 빌라도의 집에 찾아갑니다. 빌라도의 집 찾아가서 안토니오 성이라고 해서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성에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죠. 문을 두드려서 빌라도를 깨워요. 자고 있는 빌라도를 깨웁니다. 깨워가지고 빨리 재판하자고. 이 새벽에 무슨 일이냐? 이 사람 빨리 죽여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재판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재판 드려봅시다. 자, 2절, 2절 시작. 빌라도가 묻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예, 네가 왕이냐? 옳다. 내가 왕이다. 내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3절 시작. 대제사장들이 여러 말로 고발하는지라. 뭐라고 고발하냐면요. 자, 아까 예수님을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한 죄목이 뭐라 그랬어요? 예? 예, 신성 모독죄.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런다고, 메시아라 그런다고 신성 모독죄를 걸어서 사형 선고를 했어요. 근데 로마인이 볼 때는 이게 죄가 아닌 거예요. 로마인이 볼 때는 신성 모독죄, 이게 하나님이라 그러면 좀 미쳤구나 생각하지 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고발하느냐 하면 예수님이 자기가 왕이 되어서 유대인들을 선동해서 로마 황제, 로마 정부에 대항해서 내란을, 폭동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라고 하는 내란 음모죄로 예수님을 고발하는 겁니다. 신성 모독죄는 종교적인 죄지만은 내란 음모죄는 정치적인 죄예요. 예수님 스스로 왕,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런다. 그런다고 해서 로마 정부는 신경 안 씁니다. 종교적인 문제니까. 그런데 그걸 아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고발할 때 뭐로 고발하느냐 하면 이 사람이 자기가 왕이 되어가지고 로마 황제에 대항해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려고 그런다. 이스라엘을 위한 독립투쟁을 하려고 그런다. 그래서 내란 음모죄로 독립투쟁한 죄로 예수님을 고발하게 되는 겁니다. 마치 일제시대에 한국인 순사들이, 그죠? 한국인 순사들이 독립투사들을 잡아서 고문하고 일본 경찰, 일본 순사들이 넘겼죠. 그죠? 그런 것처럼, 예, 한국 출신 한국인 순사들이 독립투사들을 고문했던 것처럼 똑같이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살해된 공예가 예수님을 내란 음모죄로 정치적인 범죄로 빌라도에게 고발하게 됩니다. 자, 근데 빌라도가 그걸 모를까요? 빌라도는 총독이니까 늘 정보에 밝지 않겠습니까? 예, 사람들이 많이 몰린다, 누가 유명하다, 늘 정탐꾼을 첩보원들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정보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빌라도입니다. 그죠? 예. 흔히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뭐 이렇게 해칠 만한 또 이 사람이 사형수금을 받을 만한 죄인이 아니라는 걸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빌라도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다 알죠. 그런데, 뭐가 문제냐 하면 이 빌라도가 예수님의 태도에 감동을 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뭐 내란 음모죄다, 폭동을 일으키려고 했다, 자기가 황제라 그런다, 그런 말을 하는데 예수님이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빌라도가 아니 자기 억울할 텐데 왜 아니라고 그러지 않을까. 자 봅시다. 4절 시작.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려 하는가 보라.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말하는 거예요. 어이 예수 네 왜 아무 말도 안 하냐. 어? 사람들이 널 보고 네가 왕이 되어가지고 독립투쟁하려고 그랬다고 얘기하잖아. 내란 음모죄라고 말하잖아. 그게 사실이 아니잖아. 내가 볼 때 사실이 아닌데 뭐라고 말해봐라. 당신 자신을 변호해봐.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5절 시작.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자, 주변에 있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자기가 왕이라 그럽니다. 어? 독립투쟁한 사람이에요. 폭동을 일으키려고 한 사람이에요. 내란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려고 한 사람이에요. 그런 예수님이 대답할 게 없는 거예요. 말이 안 되니까. 그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예수님 모습을 보면서 빌라도가 놀랍게 여겼다. 충격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아, 이 사람이 내가 부하들로부터 조사시켜서 받아온 그 보고대로 보니까 특이한 사람이구나.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충격을 받았다. 감동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감동을. 즉 지금 이 대제사장들이 또 서기관들이 요구하는 것처럼 폭동을 일으킬 만한 사람도 아니고, 그죠? 예, 내란을 일으키거나 국가를 전복하거나 독립투쟁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아는데 그의 태도나 인격이 너무나 고상한 모습을 보고 이 빌라도가 감동을 받았다, 충격을 받았다 합니다. 자, 그러니 이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릴 수 있겠습니까? 사형 내릴 수 없겠죠, 그죠? 빌라도는 예수님이 죽일 만한 죄인이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기로 작정을 해요. 아, 이 사람 풀어줘야 되겠다. 인격이 훌륭한 분이구나, 신비로운 분이구나. 이 사람 풀어줘야 되겠다. 그럼 풀어주는 방법이 뭐냐 생각해 보니까 지금 사내들인 공회에서 사형 선고 내려졌지만은 풀어줄 방법을 찾는 거예요. 사형 선고 내려졌지만은 풀어줄 방법을 찾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하면 그 당시 이제 로마 정부가 이스라엘을 지배할 때 선심을 쓰기 위해서 백성들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명절 유월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죄수 한 명을 그냥 무죄로 풀어주는 그런 선심 쓰는 전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 그걸 이용해야 되겠다. 이걸 이용해서 저 예수를 풀어줘야 되겠다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풀어주되 누구를 풀어주느냐 하면 절대로 예수님보다 죄가 가벼운 사람을 제시할 수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풀어줄 수 없는 사람, 로마 정부가 풀어줄 수 없는 사람, 산헤드린 공회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산헤드린 공회가 정말 싫어하는 죄수 한 명과 예수님을 딱 세워놓고 둘 중에 누구를 풀어주면 좋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산헤드린 공회의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쉽게 말해서 친일파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예?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친일파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독립운동가, 그죠? 독립운동가를 제일 싫어했죠?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정부가 이스라엘을 지배할 때 산헤드린 공회원들,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독립투쟁하는 사람들이에요, 독립투쟁. 그죠? 로마에 대항해서 독립투쟁하는 사람들을, 독립운동가들을 제일 싫어한 거예요. 왜요? 로마가 지배하면은 자기들 다 뺏기니까, 독립하면 안 되니까. 자, 봅시다. 6절, 7절, 시작.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다. 예, 이건 뭘 말합니까? 이 바라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무장 독립투쟁한 사람이에요. 로마에 대항해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무장 독립투쟁, 독립투사예요. 독립투사, 독립운동가예요. 이 독립운동가는 로마 정부가 볼 때도 눈에 가십니다. 그죠? 로마 정부가 볼 때도 식민지에서 독립, 무장, 독립투쟁하는 사람이니까 눈에 가시예요. 그리고 대제사장, 서기관들, 장로들, 즉, 산헤드린 공회, 친로마 세력을 더 입어서 피를 빨아먹고 있는 이 공회원들이 볼 때도 독립투쟁하는 사람들은 눈에 가신 거예요. 눈에 가신 거예요. 그걸 알고 있는 빌라도는 이 독립투쟁하다가 붙잡혀온 독립운동가 이 바라바하고 예수님하고 딱 둘서 이렇게 둘 중에 누구를 풀어주면 좋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빌라도가 볼 때도 예수님을 풀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바라바를 내세운 거예요. 바라바는 너무 미운 놈이니까. 산헤드린 공회가 볼 때도 누구를 풀어줘야 되겠어요? 상식적으로는. 바라바는 절대로 풀어주면 안 될 거예요. 왜? 이것 때문에 독립투쟁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그죠?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가 볼 때도 바라바는 정말 눈에 가시예요. 미운 놈인 거예요. 또 빌라도가 볼 때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는 일부러 산헤드린 공회가 제일 싫어하는 눈에 가시인 이 바라바를 내세우고 예수님을 내세우면 둘 중에 누구를 풀어주면 좋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을 풀어주고자 하는 빌라도의 미봉책이에요. 의도된 계획입니다. 사람들이 당연히 예 독립투쟁가인 이 독립운동가인 바라바를 선택하지 않고 또 예수님을 선택하리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누구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자, 9절 시작.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는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압니다. 단순히 뭐 이렇게 시기심 때문에 그렇지 이게 큰 죄를 지어 그런 게 아니죠. 아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11절 시작.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니. 대제사장들은 독립투쟁하는 사람이 눈에 가시예요.
왜? 이 로마 정부의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들이 돈을 벌고 있는데, 권력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 바라봐 독립투사한테 눈에 가신 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선동합니다. 선동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얘기해라. 백성들을 선동해요. 여론을 조성해요. 여론. 여론을 조성해요. 예. 여론을 조성합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요즘 이제 선거가 다가오지요? 선거. 선거 다가오지요? 예, 선거 지금 우리 쪽에 선거가 없구나. 저기, 예, 보궐선거하고 있지요? 그죠? 여러분, 선거할 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선거에 나온 사람들 압니까? 만나봤어요? 얼굴이나 제대로 봤어요? 얘기는 한번 해봤어요? 근데 뭘 보고 결정합니까? 뭘 보고 결정해요? 남들 얘기 듣고 결정하잖아요. 남들 얘기. 분위기 보고. 그죠? 분위기. 저 사람 좋다더라. 저 사람 좋다더라. 저 사람 잘한다더라. 만나보지도 않았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남들이 저 사람 잘한다더라. 그건 제가 국회의원 나오면 소문 내는 거예요. 홍익교회 교인들을 풀어가지고, 아, 최영걸 저 사람 좋다더라. 소문 내라. 그런 거예요. 최영걸 좋다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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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문 내는 겁니다. 그 소문만 듣고 우리는 결정하는 거예요. 그게 여론이고 그게 정치예요. 그죠? 이 대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선동하는 거예요.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못 받게 하라. 그렇게 말하죠. 자, 12절, 13절 시작.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13절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받게 하소서.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들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를 죽여달라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면서 뭘 듣고? 다른 사람 말 듣고 대제사장의 말 듣고 알지도 못하면서 남의 이야기 듣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해주셨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이게 무분별, 무분별, 무감각. 자기는 알지도 못하면서 남의 얘기 듣고 예수를 못 박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14절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어쩜이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예, 알지도 못하면서 남의 얘기 듣고 못 박아야 된다. 죽여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15절 시작.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주니라. 자, 마가복음에는 간단하게 기록되어 잘 나오지 않은데요.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을 보면 빌라도가 재판을 몇 번 했느냐? 네 번 했어요. 네 번. 빌라도가 재판을 네 번 했어요. 첫 번째 재판을 했는데 빌라도 보니까 무죄입니다. 무죄로 선고해요. 죄가 없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 사례된 공회가 예수님 어디로 가냐? 이 갈릴리 지역의 왕이었던 예수님이 사셨던 갈릴리 지역의 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가 와 있었기 헤롯 안티파스에게 찾아갑니다. 이 사람 죽여달라고. 헤롯 안티파스가 봐도 예수님이 죽일 만한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지 않습니다. 그 다시 또 빌라도에게 찾아옵니다. 두 번째 재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빌라도가 왜 죄가 없으니까 십자가형을 선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매질하고 때려서 내놓겠다. 뭐 이렇게 까치안을 합니다. 백성들이 계속 못 받게 합니다. 무죄를 선고해도 못 받게. 세 번째 또 재판 열려요. 또 예수 빌라도가 또 무죄를 선고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계속 죽여야 된다고 죽여야 된다 주장을 하게. 마지막 네 번째 다시 재판이 열려요. 네 번째 재판이 열려서 어쩔 수 없이 빌라도가 이제 그러면 바라바는 풀어주고 예수는 십자가 채행을 하게 한다. 선고를 딱 하는 거예요. 선고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뭐예요? 왜 선고했지요? 15절 시작.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사람들 눈치 보다가. 왜? 대제사장들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예수를 죽이지 않으면 우리가 로마 황제한테 내란을 일으킨, 자기가 왕이라 그러고 폭동을 일으킨, 로마에 대항해서 독립투쟁을 한 예수를 당신이 풀어주었다고 로마 황제에게 우리가 고발하겠습니다. 이렇게 들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그런 대제사장의 제안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 눈치 보다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도록 넘겨주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봅시다. 그러면 예수님이 죽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누가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먼저는 대제사장 서기관 산헤드린 공회가 예수님을 죽인 이유가 뭐지요? 예, 10절에 보니까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압니다. 총독으로서 조사를 다 해보니까 오래전 조사를 했어요. 아,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예수에 대한 시기 때문에 그랬구나. 총독이 벌써 알았다는 얘기예요. 시기 질투심 때문에 예수님을 죽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예수님을 죽인 이유는 뭐죠? 백성들은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습니까? 뭘 알았습니까? 백성들이 시기 질투가 있었습니까? 백성은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누구 때문에? 남들 말 듣고 다른 사람 따라하다가 알지도 못하면서 영적 무감각, 영적 무감각, 감각이 없는 거예요. 영적 무변력, 무분별, 무엇이 옳고 그런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 남들 따라 결정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죽게 만들었어요.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인 이유는 뭡니까? 뭐죠? 15절에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해서 사람들을 만족시키고자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고자 사람들한테 싫은 소리 안 들으려고 사람들한테 싫은 소리 안 들으려고 사람들 관계 안 깨지려고 사람들을 만족시키고 비급함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게 되죠. 그런데 우리 안에도 이런 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도. 여러분 안에 시기심이 있습니까? 남들이 잘하면 기분 나빠요? 다른 사람들이 칭찬받으면 기분 나빠요?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잘 되면 배가 아파요? 그런 적이 없죠? 아휴, 저 사람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다. 아휴, 저 집사님, 저 군사님, 다른 교회 다니지 왜 홍익교회 나오나?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있어요? 대답 안 한 거니까 없는 것 같네요? 있으세요? 예, 시기 질투했던 그 시기 질투가 우리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무엇이 옳고 그런지 너무 잘 알면서 무엇이 옳고 그런지 알아요. 알면서도 사람 눈치 보다가, 다른 사람 눈치 보다가 잘못된 거 선택한 적이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좋은 인상 주려고, 칭찬받으려고, 저 사람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저 사람 우리 편이야. 칭찬받으려고, 좋은 관계 맺으려고, 나 사람을 기쁘게 해주려고 잘못된 거 선택한 적이 있습니까? 비급함. 보면 나온 무리들처럼 무엇이 옳고 그런지 모르면서 뭐가 그런지 모르면서도 그저 남들이 하는 대로 똥오줌 못 가리고 따라간 적이 있습니까? 많지요. 선거 때마다. 많지요. 남들이 하는 대로 하나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죽였던 그 시기심, 질투심, 예수님을 죽였던 그 사람을 기쁘게 해주려고 하는 비급함, 무엇이 옳고 그런지도 모르면서 따라가는 영적 무감각, 이것이 우리 안에도 있다는 겁니다. 그죠? 예수님을 죽였던 시기심, 질투심이 우리 안에도 있어요. 예수님을 죽였던 그 비급함, 사람 눈치 보다가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잘못된 것을 선택하는 그런 죄악이, 비급함이 우리 안에도 있는 거예요. 무엇이 옳고 그런지 알지도 못하면서 그저 남 따라 행동하는 그런 무감각, 무분별함이 우리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휴가를 갔는데 가서 식중독에 걸렸어요. 그래서 뭐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나왔는데 만약에 지금은 깨끗해졌습니다. 아무 이상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네. 아이고 우리 목사님 큰일 났네. 정말 걱정하지 마세요. 병원에서 아무 이상 없다고 깨끗하다고 진단받았어요. 그런데 만약에 치료가 안 됐다고 합시다. 제가 한국에 왔는데도 여전히 막 열이 나고 춥고 설사하고 토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게 병에 걸리면 2주일 만에 죽는 급사병인 거예요. 진짜 아니라니까. 아이고 진짜 아니라니까. 예를 들면 그러면 제가 어떻게 느끼겠어요? 아이고 내가 죽겠구나. 느끼겠죠? 그죠? 아이고 내가 이제 곧 죽겠구나. 큰일 났구나, 죽겠구나. 이렇게 느끼겠죠? 자, 여러분들 건강검진 받지요? 건강검진 받는데 병원에 가서 병을 진단하는데 얼마 전에 어느 집사님이 돌아가신 그 병이 내 안에도 있다고 발견된 거예요. 그러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겠죠? 아이고, 나도 죽겠구나 생각하겠죠? 집사님이 그 병 때문에 죽었다던데, 그 병 걸리면 못 산다던데, 불치병이라던데, 아이고, 그게 내 안에도 있구나. 그럼 뭐예요? 나도 죽겠구나. 이래 되겠죠? 나도 죽겠구나. 예. 바로, 제사장들, 서기관들 안에 있는 시기심, 질투심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면, 바로 내 안에 있는 시기심, 질투심, 바로 그것 때문에 예수님 죽으신 거예요. 빌라도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사람 눈치 보다가 예수님을 죽였어요. 무엇이 옳고 그런지 알면서도,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무엇이 옳고 그런지 알면서도 사람 눈치 보다가 비겁하게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 비겁함이 우리 안에도 있는 거예요. 때로는 무엇이 옳고 그런지 알지도 못하면서 여론 따라서 예수님 죽이자고 했던 그 무분별함이, 무감각이 우리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십자가의 길은 바로 예수님을 죽였던 그 죄악이 내 안에도 있다고 인정하는 것. 이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내가 목사고 내가 장로고 내가 잘생겼고 내가 학벌이 좋고 내가 똑똑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죽였던 그 죄가 내 안에도 있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집사님을 죽게 만든 그 병이 내 안에도 있구나. 나도 죽어야 되는구나. 그걸 아는 것. 그게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내 안에 있는 시기심, 바로 내 안에 있는 그 시기심이 바로 예수님을 죽였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비겁함이, 사람 눈치 보는 비겁함이 그게 바로 예수님을 죽였다니까요. 내 안에 있는 무분별함, 무감각이 그게 예수님을 죽였다고요.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내가 예수님을 죽였다는 얘기예요. 내가 예수님을 죽였어요. 아, 내 안에 있는 죄가 나도 대제사장들과 함께 시기심, 질투심 병에 걸려서 내가 예수님을 죽였구나. 아, 나도 빌라도처럼 비겁함이 있는데 그 비겁함이 함께 예수님을 죽였구나. 아, 내 안에 있는 무감각, 남의 얘기 듣고 따라가는 이 무분별한 무감각이 예수님을 죽였구나. 예수님은 나 때문에 죽으셨고, 아니 예수님은 내가 죽였구나. 그 사실을 아는 것이 그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어요.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어요. 오늘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입니다. 오늘 하루 지내시면서 아, 내 안에 있는 시기심, 질투심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비겁함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영적인 무감각함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내가 예수님을 죽였구나. 내가 예수님 죽였구나. 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을, 나를 구원하려고 오신 예수님을,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을 내가 죽였구나. 오늘 하루 이 사실을 계속 묵상하셔야 돼. 그럼 우리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억울하게 죽은 사람 많습니다. 세상에는 억울하게 죽은 사람 많아요. 그러나 다 죄인이에요. 나중에 심판대 앞에 가서는요, 저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인류 역사상 저는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하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나중에 심판대 앞에 가면 네가 억울하게 죽었다고? 아니야, 너 원래 지옥 갈 사람이야. 아무리 억울하게 죽었다 할지도 나중에 심판대 앞에 가면 아, 너 원래 지옥 갈 건데 먼저 죽은 거야. 너 원래 다 지옥 갈 건데 그냥 먼저 죽은 거야. 잘 죽었어. 빨리 지옥 가. 어느 누구도 심판대 앞에서 나는 억울합니다,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 다 죄인이에요. 아무도 억울하게 죽은 사람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입니다. 죄가 없는 분이에요. 죄가 없는데 우리 안에 있는 시기심, 질투심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죄가 없는 분을 죽인 거예요. 죄가 없는 분을 죽였어요. 죄가 없는 분을 죽인 게 우리라고요. 오늘 하루 종일 나는 죄가 없는 분을 죽였구나 이 사실을 알아야 돼. 내가 죽였구나. 죄가 없는 분 정도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러 오신 분을 내가 죽였구나. 나를 구원하러 오신 분을 죄가 없는데 내가 죽였구나. 말도 안 되는 짓을 내가 했구나. 이걸 알아야 돼. 그래서 오늘은 고개 들고 다니지 마세요. 죄가 없는 분을 내가 죽였으니까. 나를 구원하러 오신 분을 내가 죽였으니까. 오늘은 고개 들고 다니지 마세요. 오늘은 아무것도 자랑하지 마세요. 오늘은 잘난 척하지 마세요. 오늘은 아무것도 내세우지 마세요. 오늘은 아무 죄도 없는 분을 죽인 죄인으로서 부끄러운 줄 알고 오늘은 고개 숙이고 살아가야 돼. 나를 구원하러 오신 주님을 죽인 그 무시무시한 죄를 지은 죄인으로서 오늘은 부끄러워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면서 오늘 지내셔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아는 자의 마땅한 태도입니다. 진리를 아는 자의 마땅한 태도입니다. 그래서 누가 우리를 보면 아, 저 사람을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 죽였구나.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게 아니구나. 알 수 있어야 돼. 오늘 그렇게 예수님을 죽인 자답게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아는 자답게 경건하게 겸손하게 깨어서 지내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